보통 우리가 그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나 누군가를 가르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도 아마 마치 어린아이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것처럼, 자, 잘 봐. 이건 고양이 귀야. 끝이 뾰족하지? 그리고 이건 수염이고, 눈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곤 하실 텐데요.
네, 맞아요. 사실 가장 직관적인 교육 방식이잖아요. 약간 일일이 떠먹여주는 느낌으로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컴퓨터를 정확히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컴퓨터 옆에 찰딱 붙어서 픽셀 하나하나의 의미를 규정해주고 그 선과 모서리를 찾아내는 공식을 일일이 떠먹여주는 그야말로 엄청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기계가 스스로 시각적인 특징을 깨우친다는 것 자체를 아예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부했거든요.
아, 아예 불가능하다고요?
네. 기계는 오직 인간이 정교하게 다듬어준 수학적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요. 그것만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학문의 절대적인 정도이자 유일한 과학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꽉 막혀 있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자,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미션은 명확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부터 인스타그램, 심지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까지 아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답답한 마이크로 매니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그 결정적 순간을 해보하는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바로 인공지능의 뼈대를 만든 얀 루쿤의 전기 중 제8장, 이미지넷이라는 지진 발췌본입니다. 승자들의 화려한 역사 뒤에 가려진 이친 천재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답답했던 과거 이야기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그 수제 필터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이었길래 학자들이 평생을 매달렸던 건가요?
1990년대 후반부터 한 2010년대 초반까지 기계한테 사진을 이해시키는 과정은 말 그대로 수공예 장인의 작업장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인이요?
네네. 학자들은 기계한테 날것의 픽셀, 그러니까 사진 원본을 그냥 던져주는 걸 극도로 꺼렸어요. 기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SIFT나 HOG 같은 뭐좀 복잡한 이름이 붙은 수학 공식들을 사람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공식들인가요?
이 공식들은 사진 속에서 이것은 수직선이다, 아니면 뭐 이것은 질감의 경계선이다 같은 특정한 기하학적 특징면 쏙쏙 뽑아내는 일종의 체 역할을 했어요.
아하.
연구자들이 이 필터를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사진의 특징을 1차로 쫙 걸러낸 다음에 그 요약본만을 기계한테 넘기면서 자, 이 특징들을 보고 이게 무슨 물체인지 분류해봐. 이렇게 지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 예전 방식은 사진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스텐실 같은 걸 대고 사람이 직접 모양을 따라 그린 다음에 그 윤곽선만 기계한테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 네, 완벽한 비유네요. 딱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 방식,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정면을 볼 때랑 막 웅크리고 누워 있을 때랑 혹은 조명이 아주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그 선이나 모서리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깎은 그 수학 공식 몇 개로 그 무한한 변화를 다 잡아낼 수가 있나요?
날카로우신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수제 필터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조명이 조금만 변하거나 물체가 살짝 틀어지거나 배경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 인간이 만든 필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아, 그냥 안 먹히는 거군요.
네. 학자들은 뭐 자기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지만 현실 세계의 그 무질서함 앞에서는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럼 실제 성과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 결과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컴퓨터 비전 대회에서 기계가 내는 오류율이 무려 26%라는 거대한 표기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와, 26%요? 사진 4장 중에 한 장은 무조건 틀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그 필터의 수학 공식을 소수점 단위로 더 정교하게 수정하면서 고작 몇 퍼센트 성능 향상에 목을 매고 있었죠.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상상력과 논리가 만들어낸 틀, 그 이상을 기계가 볼 수는 없는 구조였는데 말이죠.
야, 이거 진짜 인간이 마이크로매니징을 하느라 오히려 기계의 잠재력을 가둬두고 있었던 셈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당시 일부 학자들은 수학 공식 다 버리고 그냥 기계한테 사진 수백만 장을 던져주자. 그럼 기계 안의 신경망이 알아서 그 안에 숨겨진 특징을 스스로 찾아낼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잖아요. 왜 주류 학계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철저히 무시했던 거죠?
당시 주류 학계의 시선에서 보면 신경망 모델은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증명할 수가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에 불과했거든요.
아,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증명이 안 되니 찝찝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학습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당시엔 그런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인간의 아이는 태어나서 몇년 동안 그 수억 장의 연속된 시각적 장면을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배우잖아요.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하지만 당시 기계한테 허락된 학습 자료는 기껏해야 수만 장 남짓한 뻔한 실험용 사진이 전부였어요.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신경망은 당연히 학습을 하다 말고 그러면 학계는 거봐라 신경망은 안 된다니다 하면서 다시 수제 필터를 깎으러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이었죠.
안 되는 이유가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였는데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군요.
그 지루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게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페이페이리 교수였네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아직 덜 정교해서 그래라고 막 수학 공식을 탓할 때 이분은 아니야, 뇌가 아무리 좋아도 밥을 안 주면 못 크지. 문제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야라고 외친 거잖아요.
그 통찰이 결국 역사 전체를 바꿨죠. 페이페이리 교수는 2007년부터 무작정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탓하기 전에 기계가 세상을 제대로 볼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규모의 시각적 교과서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와.
하지만 이게 사진만 긁어모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죠. 기계가 학습을 하려면 그 사진이 무엇인지 정답, 즉 라벨이 필요하잖아요. 수백만 장의 사진 하나하나에 이건 요크셔 테리어, 이건 여객기, 이렇게 일일이 이름표를 붙여야 하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대학원생들 몇명 연구실에 가둬놓고 피자 사주면서 시킬 수 있는 스케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만약 연구실 학생들만 동원했다면 아마 수십 년이 걸렸을 규모입니다. 여기서 페이페이리 교수가 기지를 발휘하는데요. 바로 아마존의 미케니컬 터크라는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한 겁니다.
아,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은 거군요.
네. 전 세계 167개국에서 무려 4만 9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푼돈을 주며 사진에 이름표를 붙이게 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 익명의 노동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클릭을 거듭한 끝에 1200만 장의 사진과 2만 2천 개의 범주를 촘촘하게 분류한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넷이 탄생하게 됩니다.
와, 첨단 인공지능의 도약을 위해서 전 세계 4만 9천 명의 인간 노동력이 그야말로 갈아 넣어졌다는 게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경이롭네요. 약간 기계의 지능을 깨우기 위해서 거대한 데이터의 피라미드를 사람들이 직접 쌓아 올린 느낌이에요.
네, 그 피라미드가 결국 기초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이미지넷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컴퓨터 비전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드디어 대망의 2012년 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유명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연구실에서 온두 명의 대학원생 알렉스 크리제브스키와 일리아 스츠케버가 대형 사고를 치죠.
네, 이두 사람은 그얀 르쿤이 1989년에 처음 고안했던 합성곱 신경망, 즉 CNN이라는 아주 오래된 아이디어를 창고에서 꺼내옵니다.
옛날 기술을 다시 가져온 거네요.
이터. 마지막으로 당시로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드웨어를 결합합니다.
새로운 하드웨어요?
바로 3D 게임을 돌릴 때 쓰는 게임용 그래픽 카드였죠. 엔비디아의 GeForce GTX 580두 장을 일반 컴퓨터에 꽂고 신경망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많은 장비 중에 왜 하필 게임용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를 쓴 거죠? 기존에 쓰던 일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로는 이게 불가능했나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딥러닝 폭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비유하자면 CPU가 수학과 논리학에 통달한 천재 교수 한 명이라면 GPU는 그냥 덧셈뺄셈만 할줄 아는 평범한 중학생 천 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천재 한명대 중학생 천 명?
네. 기존의 복잡한 논리 연산에는 천재 교수 한 명이 필요했지만 사진 1200만 장의 픽셀을 동시에 읽어들이고 가중치를 조절하는 이런 신경망의 학습은
고도의 논리보다는 단순 무식한 동시다발적 계산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양으로 밀어붙여야 했군요.
그렇죠. 모니터 화면에 수백만 개 픽셀을 동시에 색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공교롭게도 이 신경망이 요구하는 무한 반복 계산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천지 한 명보다 동시에 단순 노동을 해줄 천 명의 중학생 군단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팀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신경망을 아주 깊게 쌓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새로운 장치들도 도입했죠. 신경망의 층이 깊어지면 초기 데이터의 신호가 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거 마치 여러 명이 일렬로 서서 귓속말로 단어를 전달하는 전화기 게임 같네요. 뒤로 갈수록 원래 무슨 단어였는지 까먹게 되잖아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들은 이 신호가 죽어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를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귓속말이 작아지려 할 때마다 중간에 확성기를 대고 소리를 직선적으로 뻥 튀겨서 끝까지 신호를 밀어붙이는 그런 기술이었죠.
오, 확성기!
네. 또한 기계가 데이터를 일반화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사진의 픽셀 위치를 통째로 달달 외워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학습 과정에서 신경망의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꺼버리는 드롭아웃이라는 기법도 사용했습니다.
일부러 방해를 하는 거군요.
네네. 이런 혁신들이 겹겹이 쌓여서 완성된 모델이 바로 그 전설적인 알렉스넷입니다.
우와, 방 안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두 장에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막 엿새 동안 120만 장의 훈련 데이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끝에 알렉스넷이 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수제 필터를 깎아온 대가들이 오류율 26% 언저리에서 막 소수점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알렉스넷은 무려 15.3%를 기록해버린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였죠.
네, 2위와의 격차가 무려 10%포인트가 넘었어요. 그 2012년 이탈리아 피란체에서 열린 학회 워크숍 현장을 한번 상상해보시죠, 여러분. 평생의 자부심을 걸고 연구해온 세계적인 대가들이 꽉 들어찬 방 안에서 게임용 카드 두 장과 대학원생 둘이 만든 기계가 당신들의 방식은 틀렸다고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사실 피렌체 학회의 그 순간은 과학 발전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게 결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이 6천만 개의 매개변수가 안에서 무슨 조화를 부리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서 막 따져 물었거든요.
그렇죠. 증명을 하라고 했겠죠.
네. 하지만 만든 사람들조차 기계 내부의 그 복잡한 수학적 얽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아, 만든 사람들도요?
네네. 과거 수백 년 동안 과학은 탄탄한 이론이 세워지고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왜 작동하는지 완벽히 규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실험 결과가 이론을 한참 앞질러서 끌고 가는 시대로 돌입한 겁니다.
수십 년간 블랙박스라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방식의 주류 학계 전체가 단 1년 만에 백기투항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서사를 뒤흔들 아주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딥러닝의 폭발 하면 방금 이야기 나눈 2012년 알렉스넷의 지진을 떠올리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진짜 지진이 오기 전 2011년에 이미 학계의 집안을 흔들었던 거대한 전진이 있었다면서요. 심지어 그 전진의 주인공은 얀 루쿤 본인조차 꺾어버렸다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 네. 스위스 루가노의 작은 연구소에 있던 위르겐 슈미트 후보 팀이 개발한 단넷 이야기군요. 2011년 여름에 독일에서 교통 표지판 인식 대회가 열렸습니다. 역광에 바래고 막 비에 젖고 스티커가 붙은 아주 까다로운 표지판 사진들을 분류하는 대회였는데 여기서 단넷이 99.46%라는 경이로운 정답률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99.46이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당시 인간의 정답률이 98.8%였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비전 대회 역사상 최초로 기계가 인간의 시각인지 능력을 뛰어넘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잠깐만요. 기계가 인간의 눈을 이긴 최초의 순간이라고요? 게다가 제가 그 발췌본을 읽어보니까 CNN의 창시자인 얀 르쿤 팀도 이 대회에 출전했는데 단넷한테 패배해서 2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르쿤 팀도 이기지 못했죠.
그뿐만이 아니죠. 단넷은 교통 표지판 대회 이후에도 중국어 손글씨 인식, 뇌 신경세포 이미지 분석, 그리고 암세포 분열을 찾아내는 의료 영상 대회까지 무려 4번이나 국제대회를 휩쓸었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알렉스 넷이 세상을 뒤집기 전인 2011년과 2012년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사실 기술적인 뼈대도 알렉스 넷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닷넷 역시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이용해 밑바닥 픽셀부터 데이터를 부어넣으면서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찾게 만드는 방식을 취했으니까요.
그럼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느낄 법한 의문을 제가 대신 좀 강하게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아니, 기계가 인간을 최초로 이겼고 심지어 대가인 류쿤도 꺾었고 딥러닝이 의료 영상 같은 현실 산업에 쓰일 수 있다는 걸 네 번이나 연달아 증명해냈는데 왜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2012년 토론토 팀의 알렉스 넷만 기억하는 겁니까? 결국 구글 같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북미의 토론토 팀이 마케팅이나 언론 플레이를 더 잘해서 과학의 역사를 승자 독식으로 써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인공지능 학계 내부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이자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논란에서 뭐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양측의 주장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양쪽 입장이 다 있겠죠.
먼저 힌튼 교수와 루쿤 측의 논리를 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무대의 크기와 난이도에 있다는 겁니다. 닷넷이 우승한 표지판이나 의료 영상 데이터는 기껏해야 수만 장 규모였고 범주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아, 사진 종류가 많지 않았군요.
네. 반면에 알렉스넷이 제패한 이미지넷 대회는 무려 1200만 장의 사진과 1000개가 넘는 다양한 사물이 섞여 있는 말 그대로 야생의 난장판이었죠. 그 거대한 스케일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류 학계를 완전히 붕괴시킨 결정적 한 방은 결국 알렉스넷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 스케일과 파급력이 근본적으로 달랐으니까 진정한 지진의 진원지는 2012년이 맞다는 논리군요. 그렇다면 닷넷을 만든 그 슈미트 후보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은데요.
슈미트 후보 측의 핵심 반박은 무대의 크기가 아니라 과학적 기록의 정직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힌튼이나 루큰 등이 딥러닝의 부흥기를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의도적 왜곡이요?
네. 결정적인 사례로 그 2012년 알렉스넷 논문을 지적하는데요. 자신들보다 앞서서 게임용 그래픽카드로 신경망을 훈련시켜 대회 우승을 휩쓸었던 닷넷의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렉스넷 논문에서는 그저 뭐 다소 비슷한 방식을 썼다. 이렇게 단 한 줄로 아주 가볍게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아, 인용을 제대로 안 해줬군요.
네. 과학계에서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입증했는지 정확히 인용하고 대우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의 문제인데 그것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호소죠.
와, 누구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고도의 이성과 논리가 지배할 것 같은 이 첨단 과학의 역사 이면에도 결국 인정욕구와 연구 성과를 둘러싼 인간적인 갈등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과학자들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연구실 안에서 누가 먼저 성과를 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쯤 해두고요. 우리의 진짜 현실로 시선을 옮겨보죠. 학자들이 논문 인용 횟수로 다투는 동안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이 기술이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2012년 말 타호 호수 인근의 한 호텔방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더군요.
아, 제프리 힌튼 교수와 알렉스 넷을 만든 제자 두 명이 설립한 DNL 리서치라는 유령 회사 이야기군요.
네네.
직원은 창업자 3명뿐이고 내세울 만한 제품도 심지어 뭐 변변한 사업 계획서도 없는 이 회사를 호텔방에서 경매에 붙인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같은 글로벌 픽테크 기업들이 이 3명의 머릿속에 든 기술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호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와, 호텔방에서요?
네. 경매는 날을 새며 이어졌고 결국 구글이 무려 4,400만 달러의 낙찰을 받습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제품 하나 없는 회사가 논문 한 편이랑 대회 우승 경력 하나로 불과 반년 만에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때부터 실리콘밸리의 자본이 이 딥러닝 인재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수백억 원짜리 기술이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주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얀 르쿤이 1989년에 고안했던 그 합성급 신경망이 도대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뜯어고친 겁니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예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사진이 대략 20억 장이 넘거든요.
20억 장이요?
네,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업로드 버튼을 누른 뒤 손가락을 떼기도 전인 그 2초 안에 거대한 합성곱 신경망이 그 사진의 픽셀들을 쫙 스캔합니다. 테러나 폭력 같은 유해한 사진인지 1차로 걸러내고 사진 구석에 있는 친구의 얼굴까지 귀신같이 찾아내서 태그를 추천하죠.
아, 그 태그 추천이 그거였군요.
네. 2014년에 이미 이 신경망 기술은 얼굴 인식 정확도에서 97%대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눈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각 정보뿐만이 아니죠. 스마트폰에 대고 내일 아침 7시에 알람 맞춰줘 라고 할 때 작동하는 음성 인식에도 이 기술이 쓰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음성은 본질적으로 소리이지만 이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를 주파수에 따라 2차원 그림으로 펼쳐놓은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아, 소리를 그림으로 바꾸는 거군요.
네, 그러면 시각 처리에 특화된 합성곱 신경망이 마치 이미지를 분석하듯이 그 소리의 패턴과 결을 읽어내서 단어로 변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진첩 검색창에 강아지라고 쳤을 때 내가 키우는 반려견 사진들이 쫙 뜨는 것도 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신경망이 이미 여러분이 찍어둔 수만 장의 사진을 훑어보면서 이건 강아지 모서리, 이건 고양이 털 이러면서 스스로 분류를 끝내놓은 결과죠.
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전율을 느꼈던 부분은요. 이 기술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영역까지 넘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자동차 쪽이요?
네. 2003년에 르쿠니 연구실에서 장난감 트럭에 카메라 두 대를 달아서 종이컵 장애물을 피하게 했던 그 아주 귀여운 실험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의무화된 자동차 자동 비상 제동 장치의 눈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테슬라 초창기에 들어갔던 자율중앙 보조장치의 근간이 되었다는 게 진짜 엄청난 나비효과 아닙니까?
써야 했거든요.
아,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죠. 하지만 신경망 기술을 도입한 후에는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고화질 영상을 기계가 알아서 추론해서 꽉 채워주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덕분에 촬영 시간이 무려 1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죠.
와, 40분에서 10분으로요?
네. 폐소공포증 환자나 가만히 누워있기 힘든 어린아이들에게 30분이라는 아주 금쪽같은 시간과 평온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제프리 힌트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을 괴저에 비유했습니다.
잠깐만요. 괴저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무서운 병을 말하는 건가요? 비유가 좀 섬뜩한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아, 다소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이 기술의 파급력을 아주 정확히 설명해요.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다고 칠 때 그 안에 부품 하나를 딥러닝 신경망으로 한번 교체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존 방식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변도 바꾸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곧바로 그 옆에 맞물려 있는 다른 부품도 신경망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야금야금 교체되다 보면 어느 순간 원래 있던 클래식한 소프트웨어 코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시스템 전체가 신경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살점, 즉 새로운 코드로 뒤덮이게 되는 겁니다.
와.
통신, 의료, 금융, 자율주행까지 지금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이 궤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야, 실험실에 그 장난감 가꿨던 신경망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집어삼킨 거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계가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고 인간의 눈을 뛰어넘고 전 세계 시스템을 장악했으니 이제 우리는 완벽하고 진정한 지능을 창조해낸 걸까요?
사실 여기서 이 책이 아주 서늘한 반전을 하나 던지죠.
네. 식리에 도치되어 있던 학계일의 찬물을 쫙 끼얹은 2013년의 발견, 적대적 예제라는 그 치명적 결함 이야기죠.
네. 이 적대적 예제의 발견은요. 우리가 기계를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의인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100% 완벽하게 이건 판다라고 인식하는 사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귀여운 판다.
여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하고 교묘하게 계산된 수학적 잡음, 픽셀을 슬쩍 섞어넣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그냥 귀여운 판다 사진일 뿐인데 인공지능은 갑자기 100%의 확신을 가지고 이걸 김팔원숭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진을 본다는 그 행위의 본질이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는 아예 다르다는 뜻이군요. 우리는 판다의 그 둥그런 형태나 털의 질감을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기계는 그저 수천만 개의 픽셀들이 만들어내는 통계적인 패턴을 그냥 고속으로 때려맞히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를 가장 먼저 깨달은 얀 루쿤의 최근 행보가 아주 흥미로워지죠.
루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루쿤은 현재
전 세계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열광하고 있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 열풍을 향해서 그것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본인이 직접 빈러닝에 뾰로대를 세워놓고 정작 지금의 AI 열풍에는 가장 도발적인 회의론자가 된 셈이네요. 왜 초를 치는 건가요?
르쿤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기계가 수백억 장의 사진이나 텍스트를 보고 픽셀과 단어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조립해내는 것과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군요.
네네. 기계는 사진 속 물체가 고양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빨리 맞히지만 그 고양이가 탁자 끝에서 뛰어내렸을 때 중력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질 거라는 사실, 그리고 잘못 떨어지면 고양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이 세계 아주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텍스트와 픽셀을 아무리 많이 때려 넣어도 물리적 진리를 깨우칠 수는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와,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드네요. 2011년과 2012년에 지진을 거치면서 압도적인 연산 능력의 위력을 증명했던 그 대가가 이제는 역설적으로 단순한 계산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진짜 지능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수십억 장의 사진을 훑어보고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안의 기계는 현실의 중력도, 바람의 촉감도, 생명의 고통도 단 하나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가 인류의 미래라며 열광하는 이 인공지능 기술은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향해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도록 설계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눈속임 거울 앞에 우리가 홀려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오늘 스마트폰 사신첩을 열어 강아지를 검색해 보시면서 기계가 과연 세상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픽셀을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